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진행자 동지 유진 목사입니다. 우리 사라 자매, 별이 자매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이입니다.
네,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신 이후에 이제부터는 길 위에서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길이 확장됩니다. 12 제자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파송됩니다. 별이 자매님,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줄래요?
이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여기서 70인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열방의 70민족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는 이 파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경계, 유대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작은 선교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씩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개인적인 영웅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네, 여기서 추수는 단순한 전도의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고 거두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열방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준비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닿게 하는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네,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의외였어요. 우리는 늘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시다라는 그 갈망, 그 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건 위험하다는 의미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송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약한 상태로 강한 자들 앞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보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상처 입을 수 있는 존재로 들어가서 낮은 자리에서 세상에 화목을, 화평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사역을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이것은 단순히 금욕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소개하시는 건데요. 자기의 능력과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다른 말은 거기에 평안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은 히브리어 샬롬의 개념인데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임하여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평안을 가져가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선포한 집에 머무를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음밭의 비유를 살펴볼 때 기억하시나요? 돌들은 씨앗을 튕겨내고 흙은 씨앗을 수용하잖아요. 그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수용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자들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흘러가고 머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도 하셨어요.
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 또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것 그리고 함께 빚어져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도달했다, 가까이에 왔다 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언어도 사용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들은 기적을 많이 본 곳입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다고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무겁게 느껴져요.
네, 경험의 양이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파송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때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 되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여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기쁨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지 사역이 성공했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연결되면 사랑받는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 형성된 관계 안에서 능력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경계 넘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지? 라는 물음이요.
네,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를 보내신 분이 기쁘시면 내가 기쁜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을 흔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바로 반복하지 않으시고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답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읽는 방식을 물어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무엇을 알고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모르고 있는 그 존재의 태도를 그리고 그 해석 방식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네,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을 결합한 아주 정통적인 정답을 대었죠. 예수님께서는 옳게 대답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대답하고 정답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 너는 그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물었어요.
네. 그 이웃이 누구이냐는 질문 앞에서 율법교사는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정당화하려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사랑하면 충분하겠는가라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어디까지 할 것인가? 사랑하되 언제까지 참아줄 것인가? 사랑하되 얼만큼 해야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나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9장에서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욕하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할 때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는 것은 율법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구조를 잘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는 장면인데요.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절벽과 굴곡이 많습니다. 강도들이 출몰하던 곳이었습니다.
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다친 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세 사람이 이 비유에서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사장은 또 레위인은 종교적으로 가장 정통적인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가장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죠.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길에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만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으로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 부정하여 예배를 하루 놓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겠죠. 율법의 정결 문제, 위험을 회피하는 것. 내가 오늘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 오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 일정. 하지만 누가는 여기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보았지만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저도 이게 제 모습 같기도 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모른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지나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비유를 잘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제사의 법도를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살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1도 머물지 않아야 된다고 제자들이 욕했던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이 이야기 가운데 등장시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실 때 얼마나 속으로 분개했겠어요.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 나를 환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 적대자죠. 개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는 창자가 끊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그럴 정도의 깊은 연민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이었던 것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죠.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에 데리고 가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사마리아인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이웃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이웃인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죠. 내가 이웃으로 여기는 나의 가족들, 나의 공동체, 나의 친구들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여 이웃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타인이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여 이웃 되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군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거라는 전환이 너무 신성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경계를 그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사랑함으로 이웃이 되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네, 이웃에 대한 제 기준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깨달음이 바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내가 이웃을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내려놓고 사랑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 그 물이 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싹트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펼쳐지고 흘러가서 이웃 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죠. 이 사랑의 방향이 다음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쉬시고 안식하셨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나온 단어인데요. 환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일로 분주했어요.
네, 이 장면은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음식을 준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저도 뭔가를 하다가 마음이 바빠질 때가 많거든요.
네, 누가는 마르다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좋은 일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온 많은 제자들을 다 먹이려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네, 여기서 앉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제자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지요.
네,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의 말을 꺼냈어요.
네, 이 상황이 너무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배움을 주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고 마르다가 달려와서 서서 예수님 나를 이렇게 혼자 일하게 하지 마시고 저 마리아도 좀 일어나서 일하게 시켜주세요. 비교하고 있죠.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 부르신 것이 인상적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긴급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의 호칭으로 마르다를 부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네, 한 가지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네, 누가복음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많은 것을 잘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여기서 좋은 편은 좋은 부분, 우선순위. 중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의미이냐면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려보신다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서서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중심이시라면 중심 대신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 마리아의 모양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양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요구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의 태도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듣고 경청하려고 하는 마리아의 태도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양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 이 위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위에 두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마르다의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들으려고 하는 듣는 마음 이것이 빼앗기지 않을 좋은 편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도 도전이 됐어요. 저는 자꾸 많은 걸 하려다가 중심을 놓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밖으로 향하는 사랑, 마리아는 안으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주함 속에 있는가에 대해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율법, 가장 중요한 명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여 이웃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발 아래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기억하고 그 안에 깊어지는 마중식구들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라자매님, 별이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사느라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이웃에게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그 흐름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세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듯 보내심을 받을 때에도 자기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기준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늘 일마다 우리는 누구인지를 더 깊게 알게 해주세요. 쓰러진 자를 보고도 지나쳤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경계를 묻기보다 경계를 넘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현실에 얽매여 사는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분주한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는 그 한 가지를 붙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서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나 사랑을 선택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은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진양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속에서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느끼면서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은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저번 시간 말씀 토대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나니까 기도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들었던 것을 잘 적용하고 있네요.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또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나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또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혹시 저번에 말씀 들었을 때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사도행전을 볼 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두고 왜 그냥 승천하셨는지, 제자들이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이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네, 하은자매 말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무작정 글자만 따라 읽기보다는 왜 기록하였는지 또 무엇을 말하기 위해 기록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더욱 재미있게 느껴지네요.
성경이 재미있게 느껴지나니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오늘도 우리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과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뭔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들 사이에서 너무 민감한 이야기여서 서로 쉬쉬하고 있었지만 또 반드시 꺼내놓고 다뤄야 할 문제,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크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제자가 되었지만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을 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에 따르면 가룟 유다가 목을 메었던 나무가 부러져서 떨어지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시체가 훼손되었다라고 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한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생각났던 말씀이 시편 69편 25절 말씀이었는데 베드로는 워낙 민감한 이야기여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가룟유다의 죽음과 또 그로 인해 생긴 사도의 공백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함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이들도 공감하면서 새로운 사도를 뽑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자, 사도의 후보로서 한 가지 조건을 세웠어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도로 세움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계속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열두 제자가 항상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 곁에는 열두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외에도 이름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 사람 중에는 중간에 합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리 없이 무리에서 빠진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기준으로 후보를 세웠는데 이제 최종 후보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마띠아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설명하는 이 말들을 비교했을 때 좀 뭔가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수식어가 좀 많이 붙네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아주 잘 찾았어요. 이렇게 수식어가 많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저렇게 불려질 정도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이런저런 호칭으로 불렸다는 건 그만큼 활동하는 것도 많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반면 자 뒤에 나오는 마띠아는 어떤가요?
요셉과는 다르게 마띠아를 수식해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 있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수식어 하나 없이 달랑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마띠아. 자,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띠아는 요셉에 비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띠아는 요셉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사도의 후보로 올라갈 정도로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의 후보가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누가 뽑힐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요셉이 뽑힐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의 인지도를 받고 많이 알려진 요셉이 뽑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사도를 선정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는데 자,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을 볼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누가 뽑혔다고 하고 있나요?
마띠아가 뽑혔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유력해 보이는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열두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 예수님의 직속 제자, 열두 사도의 명단에 포함되었을 때 마띠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선발됐으니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도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무명으로 지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자기의 업적을 내기 위해 힘쓸 만도 한데 마띠아는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거론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말고는 마띠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띠아의 이름은 사도행전 1장 말고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마띠아는 사도로 뽑힌 후에도 그냥 조용히 자기가 살아왔던 무명의 삶을 이어간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진영자매가 잘 말해줬어요. 마띠아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무명의 삶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는 사도로 뽑힌 후에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다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도가 되었다고 특권을 누린 게 아니라 끝까지 무명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 거군요.
네, 맞아요. 자, 이러한 마띠아의 모습이 특별한 건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가면서 살아가요. 크든 작든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칭찬 듣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제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했던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봉사, 헌신, 예배, 기도, 직책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평가에 목말라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글쎄요, 본능적으로 그런 걸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의 뿌리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본래 아무런 가치 없는 티끌로 먼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이 아니라 먼지라고 하니 느낌이 또 다르네요. 정말 가치 없는 것에서부터 사람이 시작된 거네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티끌로 창조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머물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 먼지 같은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게 신기하고 놀랍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들어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말씀을 보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됐다고 하고 있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는 게 부끄러워졌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자신의 본질, 티끌과도 같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체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7절 뒷부분을 보니 뭐라고 하고 있나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수치심이 드러난 사람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보였고 그런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만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나는 이렇게 잘났고 저렇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모습은 그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뿐이지 진짜 실체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면서 늘 누군가의 칭찬과 박수 소리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에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한 몸부림이었군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뭇잎은 어떻게 되나요?
시들어버려요.
네, 그렇죠. 아무리 싱싱하고 큰 무화과 나뭇잎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감춰졌던 수치가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떨까요? 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건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뭇잎 옷이 시들어버릴까 봐 불안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은 자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은 자매 말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또 나의 성과로 나의 업적으로 나 스스로를 꾸미고 포장하고 가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결국 다 시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의 진짜 모습 사람들이 인정해줄 만한 뭔가가 없어지면 내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가려줄 또 다른 무화과 나뭇잎을 잡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새로운 나뭇잎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긴 수치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장자매 말처럼 사람이 느끼는 이 근원적인 수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죠. 자, 그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은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칭찬, 박수 여기에 연연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더 이상 무화과 나뭇잎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예수님 곁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갔던 사람. 심지어 12명의 사도의 명단에 들어갔어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본래 무명이었던 삶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게 바로 맞대아였으며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만족함을 누리는 맞대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업적을 쌓지도 않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다른 누구보다 마티아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게 느껴지네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친밀해졌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뭐 비단 마티아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중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뭐 20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름 없는 이름을 가진 마티아와 같은 사람들이 힘써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이름 없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태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박수 소리에 목말라 하면서 곧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 또한 아직은 부족하지만 마티아와 같이 그리고 120명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더욱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멘. 아주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해요.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더욱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유명하든 무명하든 어느 것에 상관없이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처럼 더 이상 새로운 무화과 나뭇잎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매일매일 참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자매님의 고백처럼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림으로써 무명이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지장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마티아가 사도로 세워진 이후에도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끝까지 조용히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부분이 특히 인상에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하은자매는 어땠나요?
저도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좀 많이 애를 썼던 편인데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런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또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